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 1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벌써 3분의 1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들 잘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잘 하고 계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네. 레위기의 절반을 넘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되짚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매일 우리가 세세한 레위기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레위기의 큰 주제, 큰 숲을 한번 생각을 하고 세세한 본문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주제 하에서 매일의 큐티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데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의 히브리 단어가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데시가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인데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잘라냄, 분리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separation이 이 거룩의 원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원 의미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할 때 코데시, 이렇게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주석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주석 중에 하나가 고든 웬함이 쓴 레위기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 그런 주석서인데요. 이 주석서에 보면 이 통계를 통해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39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39분의 1, 2.6%의 분량을 차지해요. 구약의 총 장수가 920장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기가 27장이기 때문에 3%가 안 됩니다. 그 분량이. 그런데 거룩과 관련된 단어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 신학자가 증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과 연계된 어원의 단어들이 레위기에 152회가 나옵니다. 이는 구약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불경,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음이죠. 불경과 그와 연계된 단어들이 레위기에 14회가 나옵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서 20%에 해당합니다. 정결, 깨끗함이죠. 이 정결과 그와 연계된 단어가 레위기에 74회가 나와요. 이는 구약 전체에서 35%에 해당합니다. 부정, 깨끗하지 않음이죠. 이 부정과 연계된 단어가 레위기에 132회가 나옵니다. 이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주 작은 분량인데 거룩이나 거룩하지 않음, 정결함이나 정결하지 않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신학자는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죠. 마치 레위기는 그 내용이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진행하다가 거룩으로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크게 세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거룩이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시죠. 창조물의 초월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 거룩이 적용될 수 있어요. 물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일반적인 사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바쳐질 때 그 물건을 우리는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시에 그 물을 성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세례시에 사용될 때 그 물은 성수입니다. 또한 성찬시에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구별을 하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도인데요. 근데 이 거룩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거룩은 원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실천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따라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개념은 동적인 개념이에요. 또한 거룩함은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서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거룩함을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거룩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고 주장하는데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실천적인 개념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또한 거룩은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 삶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이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의 삶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래요. 거룩이란 개념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존재론적인 개념보다는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주장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웃사랑을 말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실천으로서의 이웃사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개인적인 실천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의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추수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땅이 있어요. 거둘 곡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모퉁이가 뭐죠? 밭의 기퉁이죠. 저 끝에 있는 기퉁인데요. 거기 있는 곡식을 전부 다 싹쓸이 하듯이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이삭을 싹쓸이 하듯이 전부 다 이삭을 다 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듯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전부 다 수확해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싹쓸이 하듯이 떨어진 포도도 전부 다 수거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싹쓸이 하듯이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은 유대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거류민들을 위하여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밭 모퉁이 남겨두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 남겨두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남겨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 농사의 세팅인데요. 농사를 통해서 내가 백을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백을 전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백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익인데 전부 다 추수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백 중에서 그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팅으로 바꾸자면 이렇죠. 내 수입의 전부를 싹쓸이하듯이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돈을 주실 때 세 가지 용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몫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몫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한 몫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몫과 타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을 전부 다 in my pocket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사회적 약자로서 품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뢰 위치에 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방직이 모임을 하는데 어떤 방직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자녀가 가족관계 가운데 어리될 수 있어요. 부모가 막 윽박지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은 배우자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우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13절 중반부입니다.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갑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갑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식당에서 어떻게 종업원을 대하는지, 서빙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캐치해서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장애우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원칙이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실은 제가 마이너리티인데요. 제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웃사랑의 또 다른 원칙인데요, 사회 구조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 있는 자라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대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5절, 15절 앞에 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라면, 이 15절은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앞에 내용보다 거시적인 관점이고 사회 구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개인적인 배려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됨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15절은 이웃사랑으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주장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예요. 공정함입니다. unfair가 아니라 fairness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한 자라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강자라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간단치 않아요. 하지만 거칠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웃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의 사건을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인 브렛 캐버나의 인준 과정에서 여러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포드 교수의 성추행 고소 등으로 인해서 진실 공방으로 막 이어졌어요.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자의 편을 드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는 민주당이니까 안 되고 나는 공화당이니까 무조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 FBI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 주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절차상의 공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그래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거시적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와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 성도인 우리에게 거룩을 실천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거룩을 실천해야 돼. 거룩은 실천적 개념이야. 근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두 가지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이너리티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장애인, 가난한 자, 여성, 아이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등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웃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리티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공의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공의의 근거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거룩한 모습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한 손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또 다른 손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으십니까? 떨어진 이삭이든지 아니면 뭐 밭 모퉁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십니까?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남겨두십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며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이너리티라고 무조건 옳습니까? 소수라고 무조건 옳은가요? 아니면 모자라티라고 대세라고 무조건 그것이 옳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요. 상대주의 가치도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요.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공의의 기준으로 그렇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잡힌 거룩함을 보임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Thank you.